1장 나를 이해하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나에게 왜 그러지? 하지 말고 나는 왜 그 문제에 화를 내지?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지? 하고 물어보세요. 나의 욕구 알기. 글쓰기를 안내할 때 저는 참가자들에게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게 합니다. 살아오면서 사무치게 미워하게 된 사람을 한 명 떠올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실컷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붙이지 않을 편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아주 솔직하고 과감하게 쓰도록 부추깁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 편지 끝에 죽도록 미웠던 그에게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밝히도록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마도 그로 인해 다친 마음, 좌절된 욕구가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욕구가 좌절돼서 아파요. 당신의 엄격함 때문에 내가 너무 위축됐어요. 당신이 늘 소리쳐서 두려움을 느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에 일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일은 많이 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이어지는 제 요구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합니다. 좌절당하거나 다친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써주세요.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할 때 나를 좀 더 배려해 주세요. 내가 하는 행동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세요.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나는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좋아해요. 라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낭독 시간에 주로 말하는 것은 소리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처럼 상대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그 요구에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민감해져서 싫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인간관계에서 번번이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시도하고 집단에 소속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만 챙길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지 하면서 노여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길 원하니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 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완벽한 이해와 인정은 타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은 결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색안경을 쓰고 나를 봅니다. 자기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가 보는 것은 그가 가진 생각의 틀에 비춰진 나일 뿐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왜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며 나를 이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나는 자기 이해가 자기 사랑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격과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각과 개성, 약점과 부끄러운 부분을 이해하며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종국에는 자기 존재의 의미나 목적까지를 깨닫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는 것. 그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이해, 다시 말해 나를 알아가는 것은 인간 존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은 자서전의 서문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외부로 나타나 사건이 되려 하고 인격 역시 무의식의 조건에 따라 발달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려고 한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심층 심리학자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의식 차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배후에 숨겨졌던 무의식은 의식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의식과 통합되어 전체 인격이 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살면서 종종 통합을 요구하는 무의식의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년기에 겪는 인생의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모르던 부분을 밝혀서 온전한 자신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융이 말하는 인간의 길입니다. 저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퍼즐 조각 맞추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던 퍼즐판에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는 것. 그래서 결국 퍼즐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과정이 그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자기도 모르게 억압했거나 외면한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기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살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 인간관계의 갈등에 자주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상처 입고 구설수에 휘말리며 쉽게 이용당합니다.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 입어 모두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어떤 침체기에 들어 우울해하며 주위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무도 없는 황무지를 방황하는 고독하고 막막한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이나 갈등은 대체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영역을 발견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때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즈음엔 네가 이걸 알아야 해 하면서 말이죠. 융 심리학으로 설명하자면 자기를 실현하려는 무의식의 충동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이 반복될수록 상심은 깊어가는데 피해의식과 수치심이 함께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야?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모든 문제의 탓을 찾아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또한 자기라는 존재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도 자신과 만나기를 회피합니다. 자기 직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여주는 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외부 대상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일 중독에 빠지거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예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나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탓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는, 우리 가족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굉장히 오래 탐구했기 때문에 상대 문제 전문가가 됩니다. 자신을 괴롭힌 그녀에 대해서는 책이라도 몇 권 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그는, 그녀는 등으로 시작하는 말은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당신은 어때요? 상대가 그럴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라고 물으면 무척 막막해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향한 시선을 내게로 돌리는 내향화. 신경을 곤두세워 상대를 탐색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왜 자꾸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에게 시선을 보내는지 자신을 관찰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 그것을 내향화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인식기능과 감각기능을 나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나에게 왜 그렇지? 하지 말고 나는 왜 그 문제에 화를 내지? 나는 왜 참을 수 없어 하지?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지?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감정적 경향에 휩쓸릴 때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내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지도 살펴보세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외마디처럼 지르는 한 문장의 말은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스스로를 느껴보십시오. 아마 최초의 내향화는 인도의 요가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요가의 단계 중에 프라티하라는 감각 철회 또는 감각 제어를 의미합니다. 외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감각 기능,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내면으로 돌리는 수련이 그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인도의 경전은 말처럼 밖으로 내달리는 우리의 감각을 거북이가 몸을 껍질 속으로 끌어들이듯이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에게 집중시키라고 표현합니다. 요가의 모든 단계가 그렇지만 내향화 역시 반복적인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요가뿐 아니라 심리학이 촉구하는 내향화도 결국 훈련입니다. 처음엔 밖의 사건들과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내 마음 따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요. 그 사람은 어쩜 그렇죠? 하는 식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화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쉬워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내향화는 투사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면한 나의 모습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상대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감정은 대부분 투사입니다. 타인에 대해 안쓰럽게 여기는 감정은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은 참 경직됐어. 이기적이야 하는 생각으로 불편해진다면 내가 내면의 경직성과 이기심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사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조심스럽다고 느낀다면 당신 내면의 엄격한 아버지상을 찾아봐야 합니다. 당신도 종종 남들에게 엄격하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세요. 외면했던 내 모습, 그림자 알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내면 인격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내면 인격은 분석 심리학의 원형이나 게슈탈트 이론의 부분들, 후기 정신분석학 계열의 내면 아이 등의 개념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적 측면들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측면은 자율적으로 그리고 인격처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을 비롯해 완벽주의, 원칙론, 도덕성, 희생적 태도 등의 특정한 사고방식, 삶의 태도 같은 것도 일종의 내면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 인격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인간은 하나의 부분 인격에 사로잡히게 되어 균형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우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늘 화난 사람 또는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내면의 각 측면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내면의 인격화는 앞에서 말한 심리적 퍼즐 맞추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인격이 된 분노나 우울은 마치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때로 그들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도움을 주기도 하죠. 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익숙한 모습보다는 의외의 모습, 낯선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도보다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보다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나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겨서 외면한 내 모습이 심리학적 용어로 그림자입니다. 상대에게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늘 피해자인 것도 아닙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견제하거나 미워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상대가 더 나빠지도록 그래서 그가 자타공인의 나쁜 사람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큰 그림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퍼즐 조각만으로는 결코 나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퍼즐 조각 맞추기가 완성되어 갈수록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 대한 알미 확고해지기 때문에 무모한 대립을 멈추고 맹목적인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 장에서는 갈등관계에 숨어있는 욕구와 의도, 우리 안의 부정적인 내면 인격, 숨겨진 분노 등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짚어볼 것입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영역은 우리를 완성시켜줄 미지의 영역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상대의 잘못에 집착하는 당신. 친정엄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와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고 엄마는 요즘 홍보관이란 곳에 다니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모아 공연 등을 보여주며 온갖 물건들을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파는 곳입니다. 3, 4년 전에도 그곳에서 이것저것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사오시기에 가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70만 원짜리 전기장판 4개를 사오셔서 엄마 것만 남기고 3개를 환불하게 되어 그곳을 못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물건 사는 할머니들을 여왕 대우해주며 띄워주지만 물건을 안 사거나 반품하면 망신을 줘서 못 다니게 됩니다. 엄마는 그때 저희 때문에 거기 못 다니게 된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합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문화센터나 노인대학 등을 알아봐드려도 무조건 싫다고만 하시다가 요즘 다시 나가서 두 달가량 쓰신 돈이 4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더 이상 살 물건이 없으니 재미삼아 왕래만 할 거라 하시더니 덜컥 정수기를 60개월 할부로 200만 원 넘는 것으로 사오셨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어째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 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더욱 역정을 내며 다른 집 자식들은 좋은 물건 많이 사오라고 돈도 많이 준다는데 너희들만 못 가게 한다고 100만 원이라도 줘보라고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 없어 못 사고 있다고 화를 내십니다. 엄마는 무척 부지런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기에 자식들은 나름 조심하며 엄마를 대합니다.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하자 했더니 너무 잘 들린다고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욕설을 퍼붓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잘 살았으니 당신 귓구멍에 대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 하십니다. 당신 멋대로만 하시는 엄마의 모습에 너무 지칩니다. 홍보관도 더 만류하면 이젠 욕설이 아닌 자해를 하실 것 같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아보자고 말씀드렸더니 불같이 화만 내십니다. 가을나무.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지 보내주신 사연만 읽어도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처지도 이해가 되네요. 아마 어머니는 치매 남편과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무척 우울하셨을 겁니다. 희망 없고 침체된 노부부의 삶이 주는 고독감을 혼자 감내하고 계시겠죠. 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어머니에게는 바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쓰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24시간, 365일 중에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바로 주눅들지 않는 분위기에서 물건을 소개받고 그걸 살까 고민하고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카드를 결제하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에서 벗어나기란 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문득 가을나무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묻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아하고 사랑하시나요? 혹시 어머니의 고집과 일방성 또는 무관심 때문에 어린 시절 상처 입어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앞에서 나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와 직면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회피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 전전긍긍할 때는 특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애를 쓰고 있을 때는 잠시 멈춰서 우리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토록 이 문제에 집중해 있는지 매번 좌절감을 맛보면서도 어머니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 자신의 중요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상대의 잘못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가요? 이를테면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서 죄책감이 느껴져서 우리는 부모가 얼마나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미움받을 행동을 하는지 증명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저는 가을나무님의 사연글 곳곳에서 어머니에 대해 냉정해지는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엄마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군요 하는 마음이요. 어머니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욕구에 저토록 충실한 어머니에게 미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끼는 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 대해 그토록 노심초사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을 어머니로 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어머니가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서 내 감정과 내 삶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어머니가 자신의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라면 그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세요. 사실 아무리 간섭해도 어머니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게 실패든 아니든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면 소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이상은 양보하지 마세요. 가을나무님은 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로 향했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고집 세고 이기적인 어머니 때문에 상처 입었던 마음을 누구보다 당신이 위로하고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처럼, 아니, 어머니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뒤에 숨겨진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시어머니는 막내인 우리 집이 제일 잘 사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지출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두 아이 교육도 책임져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물론 부모를 위해 좋은 선물 해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자식이 끝도 없이 돈 쓰길 원하십니다. 두어 달 전 시부모 두 분이 미국 여행을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세 자녀가 각각 200만 원씩 각출해 여행 경비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돈으로 간 네 번째 미국 방문이었지만 평생 미국 한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 경비가 모자라 쇼핑도 제대로 못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네요. 오직 자식들이 주는 경비에만 의존하시면서요. 거기다 1년에 한 번도 어려운 해외여행을 또 가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다녀온 지 서너 개월 후에 중국 여행 가고 싶다 하시니 막내 아들이 덜컥 모시겠다고 나섭니다. 남편도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두 번째 여행은 중국 상해. 물론 모든 경비는 우리 돈으로 내드렸습니다. 저에겐 사올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 샀다는 문자를 보내고 덧붙여 아들이 기내에서 뭐 하나 고르라 해서 덜컥 지갑 하나 고르셨답니다. 면세점에서 더 살 거 없나 돌아보다 스와로브스키 귀걸이가 또 덜컥 눈에 들어왔고 아들에게 사달라고 말씀하셨으나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것까진 겁나서 묻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부모 입장이라면 아들아, 여행 경비도 많이 썼는데 또 무슨 돈을 쓰려고 그러니 나 필요 없다 할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자식 새끼 주려고 노심초사하시는 친정 부모와는 너무도 다른 그림이라 난 이 그림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백화점 구석 세일 코너에서 비싸지도 않은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사지도 못하고 돌아섭니다. 시어머니는 롯데 본점 루이비통에서 색깔만 다른 가방 두 개를 덜컥 사들고 오십니다. 다음 달 카드값 전전긍긍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고 싶으셨어요? 마음껏 사세요. 다 사드릴게요 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군소리 없이 다 받아들이고 원하시는 걸 다 해드려야 하는 걸까? 우리는? 나는? 죽어라 아끼고 저축해서 시어머니 백화점 카드값 내드려야 하는 걸까? 난 동대문 시장에서 옷 사입고 어머니는 명품관에서 아들이 사주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요? 성현순. 성현순님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르시시스트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죠. 당신의 시어머니는 친구들 사이에선 돈 잘 버는 효자 자식을 둔 부러운 마나님으로 우쭐한 기분을 느낄 거고 또 집안에선 자식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할 겁니다. 아들을 사이에 둔 고부간의 경쟁에서 승리감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과 착취의 심리를 쓴 샌디 호치키스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에 난 나르시시스트의 뒤에는 감춰진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다는 거죠. 감춰진 나르시시스트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 그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위대성과 전능성을 만끽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남편과 그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들은요? 혹시 그녀의 나르시시즘을 부추긴 감춰진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니었나요?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그까짓껏 즐거우셨다니 좋네요.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건 당연한 도리지요 하면서 거짓 미소로 부모님의 허영심을 부추기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토록 오래 시어머니가 당당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숨은 욕구와 의도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의 가해자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도 무력하게 방치합니다. 그 심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숨은 의도가 잠재해 있는 걸까요? 싸우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충분히 나쁜 짓을 하도록, 그래서 그를 죽도록 미워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당신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효로 가장된 그 거짓 미소와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거짓 미소와 거짓말은 증오와 경멸을 낳습니다. 거짓 찬사를 보낸 상대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오가 깊어지면 솔직하고 담백한 의사표명이 어려워집니다. 미움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느라,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담담하게 현실을 말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며느리 혼자 시부모의 뜻을 거역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시부모에게 착한 며느리였다면 더더욱이요. 그렇다면 남편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자신과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세요. 남편에게 당신 집안은 왜 그래 하면서 화풀이하지 마시고 시부모에게 드릴 돈의 한계를 정해서 가계 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에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세요.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데 당당하세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싸워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욕구와 똑같이 당신의 감정과 욕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인다면 성현수님이 친정엄마처럼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당신의 욕구를 희생시킵니다. 내면의 희생이 커지면 그 누구를 보더라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답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태도 때문에 연애 기간 포함 5년간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화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 되면 남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원인 제공자가 저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나 봅니다. 가령 본인이 피곤하게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짜증을 내고 말을 안 합니다. 라면 없어? 했을 때 응, 내가 하나 남은 거 먹었어. 지금 사다 줄까? 하면 아니라며 짜증내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며칠을 갑니다. 사과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걸어야 하고 화가 풀어진 뒤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말을 돌립니다. 지난 추석, 시댁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계속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기에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친정에 먼저 들르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서 점심을 먹고 시댁에 가면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으니 짜증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드린 후 남편에게 행선지를 바꾸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더니 한참 있다가 내비를 수정하더군요.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착해서도 이틀간 제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러워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차가 막히는데 왜 내게 짜증을 내냐? 무슨 이유냐? 당신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아느냐 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을 깨우는데 정말 6살 아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를 째려보듯이 저를 봅니다. 제가 일으키려 하면 손을 내치고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결혼 내내 수도 없이 견뎠습니다. 또 저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남편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화내지 않을까? 삐치지 않을까? 매번 이렇게 살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도리. 앞에서 나는 내향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고통의 원인을 대부분 외부 대상에게서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어야 하는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를 볼게 아니라 그의 반응에 흔들리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향화죠. 이제부터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닌데 유난히 남편을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두려워해서 늘 숨죽이고 있거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남편도 많죠. 이런 부분은 아마 동등한 배우자 관계이기보다는 아버지와 딸 또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심리적으로 재현하는 상태일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버지 같은 남자, 어머니 같은 여자에 끌려 결혼하고 바로 그점 때문에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린 시절 자신이 보거나 경험한 것을 부부 관계에서 반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가 비슷한 부부 관계를 자식들에게 보여줬거나 본인이 무서운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자라 내면의 무서운 부모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릴 적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엄격하고 혹독한 아버지상이나 어머니상을 배우자에게 투사해서 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런 심리적 역동의 짝이 될 사람에게 끌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대역을 무의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하죠. 무서운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잘 구현해줄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또 배우자에게서 엄부, 업무의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부성애와 모성애가 강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딸이나 아들처럼 무력한 상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특성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도리님은 어떠세요?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또 부모님은 어떤 부부관계를 유지했나요? 그토록 마음 졸이게 하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는요? 당신 내면의 무엇이 당신을 그리로 이끌었나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연애와 신혼 시절, 도리님은 어떻게 남편의 침묵에 동조하고 그것을 강화시켰는지 말이죠. 그가 화나서 침묵할 때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것, 그의 욕구를 미루어 짐작해서 미리 충족시켜주는 것, 남편 때문에 쩔쩔매고 남편의 침묵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침묵을 부추기고 말할 기회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의 침묵을 신비화하고 힘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죠. 희망적인 것은 도리님이 이런 관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심리적 환상에서 그리고 투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사에서 벗어나 상대를 보면 당신이 상대에게 부여했던 힘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의 침묵은 6살 아이의 투정인지도 모릅니다. 추측컨대 남편에게는 뿌리 깊은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화가 폭발하는 것에 대한,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언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한, 남자답지 못하다는 평가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로 인한 망설임 말이죠. 어쩌면 침묵이 가장 좋은 자기 보호라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남편의 태도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주세요. 물론 위기감을 느낀 남편이 강하게 저항하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동등한 부부관계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불안감입니다. 남편의 침묵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대신 그의 침묵을 끈질기게 말없이 버텨보세요. 그가 스스로 어른스럽게 입을 열게 될 때까지 말이죠. 혐오하고 외면하고 싶은 인격도 나의 일부이다.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잦은 자해와 자살 시도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지만 3년 동안 뚜렷한 병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병명을 얘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우울증 증상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병명이다 낙인 찍으면 치료에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수긍하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정말 심각한 정신병을 가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압박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압박감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독설을 퍼붓거나 지나친 분노로 자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조차 인격 모독을 하고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날 죽이는 거다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정말이지 평소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의 나로 돌아오면 내가 행동했던 것들, 내뱉은 말들이 또 다른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하고 절망감에 빠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젠 미안함도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루밍. 루밍님의 사연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면 인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루밍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공격하고 자해, 자살 시도를 하도록 만드는 분노에 찬 괴물은 사실 우리 안의 다양한 인격 중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 안의 인격 중에는 괴물이 없지만 우리가 싫어하고 억압하면 그 인격이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쾌활한 인격, 모성적 인격, 리더십 있는 인격처럼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인격도 있지만 분노하는 인격, 우울한 인격,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격, 질투하는 인격처럼 우리가 혐오하고 외면하고 싶은 인격들도 살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인격이 꼭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말고 다른 인격이 살고 있더니 망상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격이라는 말은 특정한 에너지나 감정 패턴, 부분적인 성격 특성 같은 것들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특성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미지로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치료에서 내면과 대화하는 기법을 쓰죠.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다른 기분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또 다른 때에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는 밝고 활기찬데 집에 들어오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격은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떡하지 하고 혼잣말로 물으면 도움이 되는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들은 목적이 있어서 생겨났거나 나름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또는 현실의 엄청난 고통을 견디기 위해 생겼을 거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짐작이지만 루밍님의 분노도 처음에는 루밍님을 보호하려고 강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트라우마를 만든 막강한 경험에 의해 좌절되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늘 제지당했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불화를 조장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화가 내 권리를 보호하거나 해명하거나 항변하기 위한 것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공격당하고 억압당할 때, 그래서 본래의 건강함이 훼손당할 때, 분노는 공격의 방향을 잃고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 향하거나 자기 학대로 변질됩니다. 다락방 속의 자아들의 저자 할스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자아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힘과 권위를 획득하면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난다. 외면당한 본능적 에너지는 무의식으로 들어가 다른 에너지들을 끌어들이면서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아기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밍님, 분노한 자신에게 이러면 안 돼, 네가 정말 싫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지? 뭐가 문제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대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세요. 분노하는 자아가 하는 말을 글로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적 존재들을 의식의 장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낱낱이 이해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런 태도가 내면 인격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분노를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어른스럽게 분노에게 물으시고 또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도 물으세요. 제 병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 병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철저히 공부해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볼게요. 하고요. 명심하세요. 당신의 분노는 원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였을 거고 당신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 의도를 외면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흉포해 보여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부여한 괴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괴물처럼 화를 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끈질기게 대화해서 처음에 선한 의도를 그가 되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애썼다고, 고맙다고,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여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분노는 점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힘으로 바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강박은 바로 나를 향한 것. 저는 엄한 선생입니다. 제 아이에게도 단호하고요. 칭찬보다는 더 큰 성장을 위해 더 크게 볼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글을 읽었는데 부모 없이 혼자 큰 경우나 일찍 자립한 경우는 심리 상태가 아이였을 때로 남아 그런 부분이 자기 아이에게 강요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나도 했는데 넌 왜 안 돼? 너도 할 수 있어. 혹시 내 아이에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단호하고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런 심리가 아닐까?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칭찬을 많이 하면 더 크게 키워질 아이들이지 않을까? 요샌 그런 생각을 하며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고2 때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지하던 큰 산 하나를 한순간 잃고 할아버지 댁에 얹혀 살고 하숙집에서도 살며 남 눈치를 정말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꺽꺽 소리내어 우는 일도 많아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 만나던 아저씨가 있었고 그가 저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는 아니라며 당당했고 박차고 나가는 그 남자의 팔을 엄마는 붙잡았습니다. 어미로서 할 짓이 못되죠. 그래서 뉴스에 딸 성폭행한 동거남 편을 드는 미친 엄마의 이야기가 나와도 새삼 놀랍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10년. 저는 입 밖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뱉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남자친구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고 엄마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남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되게 비관적이기도 했다가 무척 우울하기도 했다가 폭식도 했다가 약도 먹고 301 그렇게 엄마와 헤어지고 10년 동안 엄마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니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컸을지 저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모 자격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301님, 딸로서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적적인 것은 당신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무엇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일까 고민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글을 읽어보니 10대 후반부터 혼자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아내신 것 같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자아이에게는 외로운 일도 위험한 일도 서러운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 시절 301님은 자신에게 무척 엄격한 아이였을 겁니다. 잔소리해 주는 부모가 없으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겠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생존의 방식으로 엄격한 내면 인격을 발달시켰을 겁니다. 내면 인격 이론에 따르면 우리 내면엔 다양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예의 바른 자아, 반항하는 자아, 성실한 자아, 게으른 자아, 슬퍼하는 자아, 비판자나 엄격한 자아 등이 그것입니다. 그 자아들은 각각 자기 역할이 있어서 평소에는 일시적으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삶의 위기 국면에서는 보다 강한 자아가 전면에 나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한 자아와의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301님은 생존을 위해 일찍부터 엄격한 자아를 발달시켰을 거고 그 인격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했을 겁니다. 301님이 아이들에게 엄한 선생님이라면 엄격한 자아가 여전히 당신 내면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라고. 너의 장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 징징거리지 마. 변명하지 말라고. 같은 말을 아이들에게 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강박적으로 그런 잔소리를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되뇌는 독백의 내용인 경우가 많답니다. 어떤 순간에는 엄격한 자아가 도움이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유능해질 수 있으며 주위의 인정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너무 오래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점차 생명력을 잃고 우울해집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흐름을 가로막고 통제하게 되니까요. 301님, 당신에게는 더 이상 엄격한 자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엄격함이 아니라 안도감과 행복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지난한 젊은 날을 살아서 통과했고 지금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한 자아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극진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절 놀라고 아팠던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시간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생존자, 인생의 영웅이라 해도 남겨진 상처는 있게 마련입니다. 때론 그 상처가 곪아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픔을 드러내고 위로받으세요. 또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해 자신을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며 당신은 안전한 상태라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실감하세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엄격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 시간은 비극의 시간이 아니라 버림받음, 고독이라는 괴물과 싸운 영광의 시간입니다. 비극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영웅담을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멋진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습니다. 용서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일을 다시 하게 되어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학교 돌봐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친정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고 낮 동안 아버지께서 손수 집안을 정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오늘 하루 했던 일들을 알아주기 바라셨나 봐요. 기사가 와서 에어컨 설치한 것,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식기 선반 달아주신 것과 저희 집 가구 리폼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감사한 일이나 저는 사전에 아무 알림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게 못마땅했어요. 특히 가구 리폼은 제 의도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하셔서 밥 먹다 무심결에 투덜댔죠. 그랬더니 대뜸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해야지. 넌 왜 내가 도와준 일에도 늘 10이냐? 하시면서요. 밥 먹다가 어이가 없었죠. 내 살림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맘대로 하시니 말씀드린 거라 했더니 신발을 식탁 위로 집어던지며 넌 나쁜 새끼다. 네 자식들도 버릇이 없는데 다 네 탓이다. 하며 광분하시더라고요.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젓가락 내려놓고 네, 저는 나쁜 새끼 맞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가요? 하며 또 강을 건넜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오순도순 놀다가 또 올 것이 왔다는 듯 자기들 방으로 피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아버지더러 집에 가자고 재촉하시니 나가시는 길에 저희 아이들 방으로 가서 나 내일 안 올 거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하시네요. 늘 하시든요. 제가 어릴 땐 그렇게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더니 이제 그 공포를 제 아이들에게도 대물리시려나 봅니다. 아버지가 평생 제 삶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 뜻대로만 조정하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올라 관계가 꼬이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된 것 같아 너무 후회되고 비통합니다. 캐더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잊지 못하며 평생 분노에 시달리는 딸들이 참 많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으니 성장에서도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돈 리처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 함께 쓴 세계적인 저서 애니어그램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용서하기를 결정할 수 없다. 용서는 우리가 자신의 분노, 미움, 적개심,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경험한 후에 그러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일어난다. 용서의 마음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다 상대가 가족이라면, 게다가 그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중이라면 죄책감까지 더해져 복잡하고 불쾌하기 그지없는 감정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가능한 한 자기 비난 없이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라고 권합니다. 이미 생긴 감정은 내 의식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사라지게 강제할 수 없고 다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분노를 없애려는 무모한 노력을 포기하시고 그 분노를 온전히 느끼세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시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다시 불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저는 부녀 간 싸움의 원인이 당신의 분노에 있지 않고 아버지를 대하는 당신의 모호한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더린님은 얼마 전 친정 근처로 이사가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특히 아버지가 당신의 살림살이에 깊이 개입하도록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당신의 태도가 아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내 살림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명확한 경계선 긋기 없이 아버지가 당신의 살림에 개입하게 하고 나중에 불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인간은 행복하기를 갈망하면서도 불행했던 경험을 자꾸 반복하려는 무의식적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이라고 일렀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갈등이나 충격을 꿈이나 일상에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 강박의 심층에는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목적성이 잠재해 있다고 하죠. 반복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의 당사자였던 아버지와 맞서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막강한 존재이며 아버지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입은 내면의 희생자 모드만 강화되겠죠. 심지어 당신은 아이들마저도 할아버지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의도가 사랑의 희구였든 미움의 결과였든 쓰디쓴 과거의 감정을 반복하면서 상처만 더 깊어질 겁니다. 캐더린님, 당신의 분노가 아직 살아있음을 자각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와 거리두기를 시도함으로써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신의 집을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가 함부로 당신의 살림에 개입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당신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당신이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는 사이 분노가 잦아들고 천천히 용서의 마음이 당신의 가슴에 찾아들 것입니다.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피해의식은 상대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한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남친은 30대 중반이 되기까지 너무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느꼈기에 본인의 생각이 99%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남친이 처음에는 멋지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길 때마다 대화 시간이 길어져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얘기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남친은 파스타 잘하는 여자가 좋은데 제가 맛있게 못 만들었어요. 그럼 맛이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안 먹죠. 후에 이 일로 얘기하다가 그때 나는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했다. 처음부터 잘하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느냐라고 말해서 제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요리를 해주는 것이 고맙지 않느냐고 물으면 하나도 고맙지 않다, 재료가 낭비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남친은 뭐든지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상형이 아니라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거나 제 의견을 얘기하면 언제나 기승전 패입니다. 대부분 제 말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 속상하다, 다 후회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저의 죄책감을 이용해 저를 통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간에 이별할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기엔 서로 좋은 마음이 많아 다시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헤어지는 것이 답일까요? 풀꽃. 상대를 만족시키거나 도움 주는 걸 유독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얼른 알아채서 준비해 줍니다. 풀꽃님의 사연을 읽으니 문득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친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나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친절에는 대부분 상응하는 대가가 청구된다는 점에서 불편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해 주기를, 자신의 친절로 상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상대의 호의적인 반응에서 자신이 한 행동의 가치를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친절에 대해 자기 도취적인 면이 있어서 자기 식대로 친절을 베풀면 당연히 상대가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일에 상당히 지쳐 있다는 것을요. 매너와 예의를 지키는 것도 일종의 감정 노동과 같아서 자신이 느끼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표현하는 데서 오는 감정의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고맙지 않지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것,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일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정말 고마운 일이 있어도 진심을 표현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위선과 뒤섞여 오염되었고 너무 많은 인사치레에 지쳐버렸으니까요. 풀꽃님, 남친이 지나친 원칙주의자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논리적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억누르고 가짜 감정을 말해야 할 때 내면에서는 그만큼의 분노가 생긴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친의 평가를 갈구하며 그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풀꽃님, 남친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을 하지 마시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남친과 상관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파스타를 만드는 일이 당신에게도 즐거운 일인가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그만큼의 피해의식이 내면에 쌓이고 그 피해의식이 바로 상대의 칭찬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이 당당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 그가 당당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우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조력자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당한 남성들은 자신이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으며 그 조력자들이 사랑받기 위해 남모르게 마음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재능이 모두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친 역시 그렇게 당당하면서 무심한 사람인가 봅니다. 뭐든지 잘하는 완벽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여친에게 강 크게 밝히는 걸 보면 말이죠. 추측컨대 당신은 그런 남친의 이상형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이런 관계에서는 풀꽃님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경험 많고 당당한 남친의 태도에 매력을 느꼈다면 분명 당신 안에도 지혜와 당당함이 잠재해 있을 겁니다. 상대의 장점은 비슷한 장점을 가진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의 매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당신 내면의 보석을 발견하고 그걸 드러내세요. 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당신이 스스로를 당당하게 인정하세요. 그와 헤어질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당신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찾아보세요. 논리로 그와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의 욕구와 느낌, 감정 등은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이성이나 논리보다 저급한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명하세요. 나는 내 의도를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좋아. 난 그런 사람이야. 난 당신이 친절할 때 행복해져. 그냥 난 그래.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반박하지 못하겠지만 인정하긴 어려워.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마치 당신의 남친처럼 당당하게 말이죠. 그렇게 그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워크샵 스텝 1 편지 쓰기. 죽도록 미운 누군가에게 붙이지 않을 편지를 써보세요. 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주의 말과 욕설이 난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와 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차리면 됩니다. 쓰다 보니 기분이 더 나빠진다고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보세요. 15분 이상 쉬지 않고 쓰세요. 며칠에 걸쳐 써도 됩니다. 그러면 점차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텝 2. 빙판 채우기. 편지를 다 쓰면 글의 끝에 다음의 문장을 추가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애초에 왜 화를 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제시된 문장은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은 이에요. 나의 한 욕구가 좌절됐어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 해주세요. 북, 책 읽기. 다락방 속의 자아들. 누가 내 삶을 몰래 살아가고 있는가? 할스톤, 시드라스톤 지음. 안진이 옮김. 정신세계사.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은 내면 아이를 넘어서 다양한 내적 자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안에는 상처 입은 아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 존재를 주로 통제하는 자아, 나를 비난하고 촉구하는 자아, 화내고 우울해하거나 소외당해 침묵하는 자아들까지 다양한 내면 인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어느 하나의 인격과 동일시하며 지나치게 작고 왜곡된 자기를 경험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